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이들의 상을 엎으시고 또 환전업자들을 다 내쫓으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큰 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자신에 대한 이러한 분위기를 이미 다 감지하고 알고 계십니다. 이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오늘 들려주셨어요. 오늘 이 비유를 우리가 일명 포도원 농부의 비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지주가 자신이 없는 동안 땅을 소작인들에게 임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지주가 준 땅이 참 괜찮은 땅이었어요. 야생동물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지주가 다 이 산 울타리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펜스도 다 쳐놨고 게다가 지금 이 포도원인데 포도 열매가 입으면 즙을 짤 수 있도록 그 기계나 틀 같은 것들도 다 인스톨해 주었고 그 다음에 때로는 밤에 막 도둑들이 침입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둑들이 농장 침입 못하도록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 망대라 그랬는데요. 와치타워예요. 경비들을 쓸 수 있는 경비실까지 있는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주가 지금 소작농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임대를 준 것이 아니라 농사짓기 최고의 땅, 최적의 땅을 필요한 것을 다 갖춰주고 좋은 땅을 그들에게 임대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지주에게 이 땅을 임대하게 된 이 소작농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대박이에요. 너무 좋은 땅을 이렇게 갖게 된 거죠. 근데 당시 이 소작농들이 추수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거두었던 그 곡식 중에 일부를 소작세로 그 지주에게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이러한 관례에 따라 지주가 열매 거둘 때가 다가오자 자기 종들을 그 소작농들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그 추수한 곡식과 열매를 새로 받아오게 한 거죠. 그러니까 렌트비를 받으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소작농들은 지주가 보낸 종들을 보고 화를 내며 그들을 붙잡아 때렸습니다. 오늘 35절 보니까요. 심히 그들을 때리기도 했고 또 심지어 돌을 들어서 종들을 쳐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자 지주가 이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종들을 또다시 보내죠.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종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주님의 선지자들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많이 맞았어요.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순교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하기도 했지요. 어떤 선지자들은 돌에 맞아 죽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소작농들의 폭력과 살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받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고스란히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지주가 아무리 많은 종들을 보내도 소작농들이 세금을 내기는커녕 자꾸 자기의 종들을 잡아다 때리고 또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니까 이것은 지주에게 세를 낼 수 없다고 항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지주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이 땅 주인이 이런 생각을 해요. 37절 봅시다. 저들이 내 종들을 다 죽였지만 내가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내 아들은 그래도 존대하겠지.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리스펙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주가 소작농들에게 그 땅의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땅 주인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법에 따르면 물론 이 땅의 소유자가 있으면 그 가족이나 그 자녀들이 이 땅을 물려받거든요. 근데 만일 이 땅의 소유자가 아무런 후계자가 없이 이 땅을 땅 주인이 죽게 되면 그 땅을 임대했던 사람들이 이 땅을 가져가는 그런 그 법이 있었어요. 재산권이 이전되는 거죠. 그래서 소작인들이 생각하기를 오라, 이 포도원 상속자인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제 더 이상 상속받을 이가 없으니까 이 땅이 우리의 유업이 되겠구나, 우리 차지가 되겠구나, 이렇게 악랄한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이에 이들이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39절 한번 보세요. 이에 소작농들이 합심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고의적인 살인이,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고의적인 이 살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지주의 아들을 합심하여서 잡아다가 포도원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를 죽여버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죽임을 당한 지주의 이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로 이야기로 하시지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넌지시 밝히고 계세요. 소작인들은 주인의 아들을 제거해버리면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만 사라지면 자기들이 그 기득권을 영원토록 유지할 수 있고 그 권세와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인기를 유지하고 움켜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이 그래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소작농들이 지주의 아들을 잡아 죽인 결과가 사실 즉각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 아들이 죽임당했음을 발견했던 지주가 나중에 와서 정의를 실현하지요. 자, 40절과 4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사로 줄지니이다. 자신의 종들과 아들을 죽인 그 악한 소작농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 그런 악랄한 소작농들은 잡아다가 다 죽여야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었던 그 땅은 세금 낼 만한 착한 소작농들에게 주지 않을까요? 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자기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이들이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되죠. 자, 예수님은 오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마치시고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수사학적인 질문이요. 그러니까 몰라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사실 지금 책망하면서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성경을 맨날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너희가 하는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 도무지 모르겠느냐? 주님 말하고 계신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맨날 하는 게 토라 보고 구약 성경 보고 연구하는 건데 실제로는 지금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42절에 하신 이 말씀은요,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출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던 이새의 아들 다윗을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좋아했죠.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을 때. 그러나 사울이 저를 죽이라고 했을 때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잡아먹지 못해서 막 혈안이 돼 있잖아요. 사울이 그의 목에 높은 현상금도 걸어놓고 누구든지 다윗을 죽이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부를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들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죽임을 당할 수 있도록 그를 버렸고 그를 칼과 창을 들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덤벼들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생명사계로 딱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니까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민족을 구하는 용사와 영웅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셨던 거죠. 그게 시편 118편 22절 23절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나중에 예수님에게 적용되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님 자신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비유하고 계신 거죠. 다윗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천하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의 왕으로 삼으실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비록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시고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일으켜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이로 인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치욕과 억울한 누명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영광의 옷을 입게 되시는 것이죠. 자, 42절로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신 것은 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요 보는 사람들 눈에는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 모퉁이돌, 우리 교회랑 너무나도 연관이 깊은 이 표현이죠. 모퉁이돌, 코너스톤, 그리고 이 머리돌, 키스톤, 이거는요 사실 구하기 어려운 자재예요. 오늘날에 뭐 건축법이 뭐 옛날이랑 다르니까 어느 부분이서든지 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건축법에 의하면요, 건축 방법에 의하면 커다랗고 튼튼한 핵심이 되는 그 돌이 하나 필요해요. 근데 이 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건물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튼실하게 오랫동안 서 있느냐를 결정 지을 만큼 중요한 돌이 모퉁이 돌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가능하면 좀 완전한 사각형 모양이어야 했고 그 강도도 단단한 것이 되어야 했어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머리돌은 이 로마 형식으로 아치형으로 말할 때 그 가운데 돌들을 이렇게 쌓아 올릴 때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딱 고정하는 그 돌을 이 머리돌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자 동시에 머리돌이세요. 즉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시고 마지막이시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사 그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키스톤이자 코너스톤으로 주님은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4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앞서 소작농들이 지주에게 진멸당하고 땅을 빼앗긴 것처럼 오늘 이 당시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열매에 합당한 백성들, 즉 이 지주가 보낸 아들에게 세를 냈을 소작농들처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서는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지만 회개와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있었던 본문과 연결 지으면 비록 세리라 할지라도,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세리라 할지라도, 그리고 창녀라 할지라도, 가장 음란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지난날의 죄와 또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며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떠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또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지주의 아들을 때리고 잡아다가 죽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박대하고 저를 적대시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으니 또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고 장차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터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며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주의 종들을 때려 돌로 쳐 죽이고 심지어 지주가 보냈던 그의 아들까지도 땅에서 내쫓아 죽였던 이 악한 소작농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속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열매에 합당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주님이시니 주님 계신 곳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 계신 곳이 곧 천국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게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삶의 일터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마다 또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